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45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 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층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기들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용기를 내어서 중층에 앉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또 교회 데리고 오면 또 교회 와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본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데리고 와도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떠들기 때문에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본당에 앉지 못하고 저기 보이지 않는 영화부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랑 영화부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지만은 우리 영화부실에 있는 성도님들과 눈을 어떻게 마주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허공을 응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 허공에 카메라가 제 눈을 응시를 해요. 그러면은 영화부실에 있는 분들은 저 카메라를 통해서 TV 화면에 나오는 저랑 눈이 마주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기 영화부실에서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이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저기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분들은 제 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용기를 내어서 중층에 아이들 데리고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아이들이 떠들다 하더라도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혹시 이쁘게 봐줄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중층 전체를 아이들에게 좀 내어주시면 좋겠고요. 젊은 부부 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교회로 오셔서 본당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 눈치를 주는 분이 계시면은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그 끄트머리에 앉을 때는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아이를 꼭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을 했습니다. 먼저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성인을 위한 것이고 소교리 문답은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를 위한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대소요리 문답. 예, 먹는 요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 요리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낸 특별한 용어입니다. 대소요리문답이라고 그러죠. 제 1문항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였죠. 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저게 1문항이었고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 앞에 딱 나가면은 교회 문 앞에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어가 있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와, 하나님. 이걸 한번 해보신 분들은요,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살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은 사람과 해본 사람은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인생은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막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중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내게 딴자 있는 사람이죠. 그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막 웃고 있다가요, 또 말 한 소리 들으면 막 얼굴이 붉으락 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있다 보면 울고 있기도 하고요, 삐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존재는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바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비롭네요. 예, 아,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 사람의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박수치는 인생, 감탄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 법칙,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냐 하면은 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는 잠시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좀 빠뜨린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보니까 1000번째 예물을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49번째 예물 우리 박정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늘 새벽 시간마다 또 예배 시간 시간마다 귀한 예물 구별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합해서 총 66권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줄줄줄 외우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외웁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거 말고요, 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 계시록. 예, 아, 여러분 정말 잘하시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합해서 총 66권입니다. 66권이지만은 한 권으로 모아두었죠.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모아서 한 권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6권이요, 마치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전혀 그 속에 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을 냈죠.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했던 성경은요,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십계명. 네,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자, 거기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2장이죠. 22장의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21절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 다. 예,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기록을 하실 때에 총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전체 기간이 1600년에 걸렸습니다.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기록을 한 것처럼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고 조화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아주 신비로운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주셨죠. 원래는 성경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제 대답이 좀 나오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 때는 성경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여러분 그 이게요 성령입니다. 성령. 히브리어로 이게 성령이라고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호흡, 바람을 불어넣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잘 이쁘게 만들어서 잘 구워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즉 이 생명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과 아담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한 30여 세의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은 30여 세 어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린 아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에 처음으로 눈을 딱 떴죠.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뭐였겠습니까?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성령을 딱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아담이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담이 거기에서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담이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죠.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차원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모릅니다. 차원이 얼마나 높았냐 하면은 이런 자연 만물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정도로 차원이 높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세상,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을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죠. 아담이 눈을 딱 떴는데요. 오염되지 아니한 에덴 동산의 그 모습, 그 깨끗한 물과 그리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나무들, 탐스러운 열매들, 그때는 엉겅 키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땅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뒹굴어도 괜찮았고요. 찌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멋있었고 너무나 이뻤고 과일은 너무나 너무나 맛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일은 조금 맛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는요, 한번 물었으면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이었겠죠. 사자가 토끼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호랑이도 사슴과 함께 뛰어다니고 뱀이 쥐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뱀과 쥐가 함께 뒹구는 그런 곳이었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아담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간혹 아기가 태어날 때 이름을 주시죠.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위임을 받아서 그곳에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호랑이, 사자, 늑대, 뱀, 쥐, 토끼, 뭐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 계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자연 계시의 첫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연 계시의 첫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을 다 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노란색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밝음이 있는 겁니다. 노란 밝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성품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연 만물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솜씨들이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이들이 서로 온 나뭇잎을 흔들고 꽃잎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눈에는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막 탄성을 지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엇인가 이걸 창조한 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하게 알고 있죠. 잘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자신의 이성과 이런 감성을 통해서 자연을 보고 느끼기는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희미하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목신도 발견하고 해신도 발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엉뚱한 신을 그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자,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사필귀정, 결국에는 이상하게도 악이 이길 것 같은데 선이 이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과 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게나마 무엇인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이 억울한 일 이걸 좀 풀어주면 좋겠다. 사람은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은 망하고 선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렴풋하게나마 느낍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너무나도 희미하게 느끼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지는 못하지만은 은연 중에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반 계시의 세 번째는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기준이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 기준이 우리 사람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절대자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들입니다. 희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잘못을 범하면은 분명히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희미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있나 보다. 악하게 살더니 벌 받았다.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악하게 살면요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법칙들이 있죠. 이처럼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어렴풋하게 희미하게나마 무엇인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서는 창조주 하나님도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으신 이런 구속주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지옥에 다 보낼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숨겨졌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놓은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됐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나를 특별하게 계시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바로 그걸 문자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어렴풋하게, 흐릿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그러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베드로후서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예,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이 감동이라고 하는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는 하나님이죠. 푸뉴스토스는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이 말씀은 쉽게 풀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사람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의 저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냉랭한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당장 지금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안형조 집사님, 성령의 감동을 지금 막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금 내 안에서 부글부글 무엇인가 오르는 것이 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형조 집사님 오른쪽 계신 분, 예, 박오동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안형조 집사님 왼쪽에 계신 분, 장영열 집사님 기록할 것 같대요. 예, 용기를 내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요, 지금 당장 무엇을 딱 하냐면은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넣어주신 이 은혜, 깨달은 은혜, 이 속에서 막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입술을 다물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딱 임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 펜을 들어서 막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죠. 논리가 정연하고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감동을 글로 기록을 하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그 어렵습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그냥 기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막 글로서 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로마서, 근데 고린도 전후, 갈라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는 잘 모릅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막 성경을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었던 그 말을 막 뜨거운 그 말을 막 기록을 해냈죠. 근데 하필 이 감동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어부였죠. 금을 던지고 하던 사람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말을 이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잘했냐면은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글을 쓰는데요.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막 가슴속에 난장판에서 시장 통해서 물고기 사라고 외치던 그 모습 그대로 막 성경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성경과 베드로가 기록을 한 성경은요, 단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급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고급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을 해서 번역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록을 한 성경은요, 시장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을,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고급 단어가 아니라 그냥 평이하게 사용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분하게 성경을 적어도 13권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는 어떤 것만 기록을 했습니까? 예, 베드로 전도서, 그 시기, 막, 그러니까 성경을요, 많이 기록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가지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성령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성경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문체와 어휘와 논리 전개 방법과 그리고 교육 수준 그리고 성격, 이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사용을 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오류가 없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을 한 성경이나 바울이 기록을 한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은 하지만은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록자의 성품, 그 기록자의 삶이 그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오류가 없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기적 영감. 생소한 단어죠. 유기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을 불어넣어,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이 영감, 할배 할 때 영감이 아니고 감동을 말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기계적 영감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불러주면서 막 받아 적은, 이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적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은 아니고 유기적 영감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영감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면은 그것이 성경이 되는가?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거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이 글로서 그것을 기록을 하면은 그것이 성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단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이만희 씨가 하나님에게서 계시로 받은 비유 풀이법을 가지고 있죠. 계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계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그리고 몰몬경도 성경 외에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를 섬기고 있는 저 이슬람도 성경 이외에 받아 가지고 있는 성경 경전이 또 있죠. 이와 같은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일단 제쳐두고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무슨 의미냐면은 최후 통첩이 됩니다. 최후 통첩. 이제는 내가 보내지 않겠다. 여기에서 끝이다. 이 말씀이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경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보내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의 말까지도 이제 듣지 않으면은 마지막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아들을 보낸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부터 성경은 없습니다.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더 보태거나 더 빼거나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단들은 더 보태고 있죠. 또 빼기도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하신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성경으로 분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기억나게 해주신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말로는 뻔합니다. 그들의 말로 끝에를 보면은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하시면요. 이 신천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천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곳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자녀가 그곳에 빠져있는 가정은요 견뎌내기 힘듭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키워놓은 내 자녀들을 빼앗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참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조금 더 나아가서 대구에 있는 이 신천지 하나님 망하게 해주시고 해체되게 해주시고 교회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다 더해놓은 이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비법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 귀한 성경 말씀을요 성경 집에다가 더 갖다 놓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 말씀을요 매일 매일 펼치셔서 줄도 쳐가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인데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나오신 분인데 요즘에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얼마나 밝게 밝게 인사를 하고 하시는지 모름.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서 말씀을 막 읽,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12시 반 정도에 잠자리에 듭니다. 11시 59분 아니면 12시 1분, 2분 정도에 제 카톡으로 목사님 성경 여기 읽었습니다. 딱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면서, 어린 아기를 돌보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저랑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성경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안 읽었을 텐데 약속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 눈을 봐서라도 안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늦게 아이를 11시에 재워놓고 그리고는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제가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약속하지 않았으면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근데 기어이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딱 펼쳐놓고 잠언 1장, 시편 5장, 그리고 그 다음 읽을 성경 이렇게 세 군데를 성경을 딱 읽고 저한테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 12시 20분 정도 되면 권사님 한 분이 또 저랑 약속하신 분이 그 성경 말씀을 또 카톡에다 딱 올려줍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하여금 읽기를 원하시며 주신 이 말씀을 제가 하루에 3장 아니면 4장은 반드시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약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을 한번 딱 해보시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고, 야, 송이꿀보다도 더단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만 딱 펼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죠. 이 말씀을 힘들어도 매일 3장 내지 4장은 꼭 읽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